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끈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반대하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적대하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 해도 기대한 열매가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렵고 뭐 이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낙심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낙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 그거를 추스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산산조각 내어서 우리 인생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낙심이라는 질병입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낙심이라고 하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가 박해하는 사람을 피해서 베뢰아로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베뢰아까지 따라와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돌 던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이게요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가는데 뭐 차를 타고 가고 이게 되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게 아니고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저기 뭐 루스드라까지 가려고 그러면 며칠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전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아니면 뭐 대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 평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 모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옆 동네 마실 가듯이 가서 방해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심하고 맨날 며칠 걸려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그냥 거의 이 바울을 빈사 상태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 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사사건건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방해하면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저 도시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끈기와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끈기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바울을 쫓아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방해를 할 정도로 아주 이 악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얕은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는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끈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순적한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다 일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순탄한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최소한 사도행전에서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갖 방해와 온갖 박해를 뚫고 펼쳐져 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요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는 걸로 착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시지 않은 거고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온갖 어려움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늘 자주 생기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작은 어떤 문제들 또 그런 뭐 이런저런 어려움 그거를 잘 극복해낼 만한 어떤 믿음의 배포 같은 거 이런 거 좀 필요해요. 이를테면 전쟁에 나간 군인이 손톱 밑에 가시가 벗겼다고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숲속을 뚫고 가다가 보면 늘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어요? 넘어져서 다쳤다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다가 다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워야 그게 군인인 것이지. 이게 영적인 전쟁터에 있으면서 뭐 일이 뜻대로 안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누가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삐져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요.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도 있고요. 정말 끈기 있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인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눅들지 말고 그런 고난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주눅들 것이 아니고 끈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사명을 다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좀 용기 있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나 방해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주눅들지 않아요. 어디 가나 어디서나 자신이 해야 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읽을 때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5절도 보시면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이 여성과 형제들을 읍장 앞으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데 동기가 뭐냐면 시기심이었어요. 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유대인 공동체는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자에 대한 시기심을 메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시다, 우리 구주시다, 뭐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게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와 업장들이 이게 반역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자기가 들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놓아줬다고 오늘 본문 구절이 말을 하는 건데,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대항할 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회를 대항하고 복음 전도를 해방하는 일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회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이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 사명 따라 살기가 어렵다, 그거를 자꾸 묵상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사도행전에서 많은 박해자들, 많은 방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끈기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1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베레아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있는 그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따라와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 힘든 뭐 이런 마음이 상하는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도 있는데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둠만 바라보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깜깜해도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깜깜해도요 우리 인생에 빛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엊그제 16장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도 로마 시민이라는 말도 못한 채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온 손과 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 뭐 그렇게 내전되어 있었거든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고 싶어서 온 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어떤 형태로든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드로아에 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본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사역의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잡혀가서 시익은 두들겨 맞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도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왔는가? 여기 부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지 못한 일들 가운데 이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리 내어서 찬송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도 마음이 힘든 거죠. 자기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박해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잡혀가가지고 시근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이 실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찬송과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막막한 일도 있고 하지만 소리 내서 기도하고 소리 내서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베리아 사람들의 이 태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품이 있고 귀족적인 태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뭔가 기품이 있고 귀족적인 태도였는데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태도, 뭔가 어떤 목마름을 가진 그런 태도로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듣고 난 뒤에는 이거 진짜냐?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친밀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는 이거 정말 진실하냐?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치밀하게 점검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베레아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아주 귀족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 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어떤 깊음 있는 태도, 이런 품이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선한 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끈기를 힘껏 부여잡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